우리가 오늘 세 번째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보통 이제 다보스 포럼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그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의 이제 의장이 그레이트 리셋,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대한 리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자체를 읽어보면 그분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종류의 이제 전염병, 팬데믹이 이제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에게 많은 타격을 가한 엄청난 규모의 그 팬데믹, 그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커다란 리셋, 다시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전염병 같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공포 가운데 또 불안 가운데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 내에 분열이 생기고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마스크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희생양을 이제 찾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이란 이런 그 사람의 그 정권 하에서 희생양으로 이제 전락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1349년에 프랑스의 스트라우스부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 많은 우물들이 있었는데 우물이 다 오염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좀 척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도시 내 이제 우물을 다 오염시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책임을 그들에게 이제 전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를 믿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화형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그 법이 시행이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그래서 이 난국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특별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그 팬데믹 시절에는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20세기,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100년 전쯤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규모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갖고 사람들 다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우리가 9.11 테러라는 거 이런 게 생겨갖고 수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러한 여러 규모의 이런 그 재난들이 이제 발생한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재난이 아무리 커도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와 같은 그 재난, 이런 피해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든지 세계 경제 포럼 이런 학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을 자기들 손으로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인류의 역사와 그런 추세를 봤을 때 팬데믹 다음에는 반드시 리셋이 생겼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와 같은 그 팬데믹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엄청난 규모의 리셋이 생겨야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미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림을 오늘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저 카톨릭 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신문인 것 같은데 비가노 추기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그 세계 정부를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반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저 뒤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바이든도 있고 그다음에 교황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레이트 리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 왼쪽인가 보니까 아마 이렇게 보니까 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셋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겉으로 드러나게 뛰기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하면서 리셋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스 슈밥이 이야기하는 그레이 리셋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시적 규모의 아주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리셋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미미하지만 삶 자체를 바꿔놓는 미시적 규모의 그런 리셋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시적 규모의 리셋, 거기에는 경제적인 리셋, 사회적인 리셋, 지정학적인 리셋, 환경적인 리셋, 기술적인 리셋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리셋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리셋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변하려고 하면은 현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글로 말로 표현해 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현 시대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상호 의존성, 두 번째는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복잡성. 이 세 가지가 지금 21세기라고 한 이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특성입니다.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인터디펜던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인터디펜던스. 서로서로가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통신이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그냥 지구라 그러지 않고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촌 그러면 벌써 이게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런던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미국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가 촌에 이게 들락날락 하듯이 그냥 지구 전체를 아무 때나 원하는 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절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이퍼 커넥티드. 여러분 하이퍼 하면 극도로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모든 게 다 완전히 다 커넥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여러분 요새 CCTV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 망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제가 직접 연락은 취하지 않아도 완전히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돼 있다. 그래서 키쇼 마부반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한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0개 이상의 배, 배를 이제 나라로 이야기한 거예요. 100개 이상이 되는 뭐 200개쯤 되는 그런 배에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한 배에 있는 200개 정도의 선실에 살고 있다. 여러분 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옛날엔 배가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배가 하나고 그 한 배 안에 선실이 200개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배가 다 따로따로 있으면 여러분 옮겨가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한 배 안에 선실이 200개면 그 옮겨 다니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호 의존성, 서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와 같은 그 이 성향이 이제 커지니까 이 팬데믹이 한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환경, 문화, 교육, 일자리, 심지어 전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까지 이제 지배 구조가 있었어요. 자본주의 사회도 있고 공산주의 사회도 있고 뭐 이슬람 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사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가 있고 그러면 뭐 이슬람교 그런 사회 같으면 지배 구조가 완전히 이슬람으로 돼 있는 거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와 같은 요구가 이제 생겨나고 왜 이런 요구가 생기냐? 사회 불안이 생기고 사회 불안이 생기면서 재정 위기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근래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밤에 발도 뻗지 못하고 잠도 지금 못 자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언제 침공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대규모 병력을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경계 지방에 이제 가져다 놨잖아요. 언제 침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도 다 사회 불안, 팬데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리셋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뭐 해갖고 지금 미국인이 그 다음에 중국인이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일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상호의존성, 인터디펜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이런 상호의존성이 이렇게 높았던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현 시대의 특성은 속도입니다. 현 시대는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달려가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온라인에 이제 접속하는 그런 비율이 2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52%가 전 세계 사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열렸고 스마트폰이 15억 대, 20억 대, 인구가 70억, 뭐 80억 이거 되는데 스마트폰이 지금 15억 대, 20억 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들도 있냐. 여러분 사물 인터넷 이런 이야기 이제 들어봤잖아요. 자동차라든지 병원 침대라든지 뭐 이렇게 핵발전소 이런 데 펌프가 있다 이런 거 움직이고 하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요새 뭐 냉장고니 집에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세탁기니 뭐 이 에어컨이니 다 이 사물 인터넷 이걸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 얼마 정도가 있냐? 220억 개의 장치가 전 세계 지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한 7, 8년 지나면은 이런 장치의 수가 5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 그러면 시간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이와 같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유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걷는다는 거예요. 더 빨리. 우리 같으면은 아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고 뭐 이러면 천천히 이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가 점점 더 귀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더 빨리 걸어서 더 많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쿠팡을 보시면 돼. 쿠팡. 그냥 저녁되고 뭐 밤 12시고 주문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미국 같으면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는 이제 드론을 사용해서 그냥 즉각 다 물건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것의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웹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경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사하고 여기하고 그 웹사이트 접속하는 그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4분의 1초만 느리면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일려요. 여러분 4분의 1초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똑딱할 때 이게 1초인데 이거의 4분의 1초를 참지 못하고 A회사가 느리면 순식간에 다 B로 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경험했듯이 순식간에 전 세계 강타하고 특별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스크 이런 거 무시하고 그렇게 하던 나라들에서 많은 곤란을 겪은 거 순식간에 이런 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제 빠르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뭔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러면 곧바로 순식간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보가 밀려드는 거예요. 홍수처럼 밀려드는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된다는 겁니다. 현 시대 이제 세 번째 특성은 뭐가 있냐?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복잡. 여기 이제 사물 인터넷 이제 보여드린 거고, 예, 여기 글로벌 컴플렉시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뭔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실타래가 얽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실타래를 풀어야 그래야 뭘 이제 푼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실타래가 엉켜 있는 거 저거를 복잡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성은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복잡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자체가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이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에 제약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정부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뭐 K방역 한다 그래서 전 세계 큰 소리 쳐놓고 실제로 이렇게 풀어놓고 마음대로 다니고 하던 그런 나라가 지금 오히려 훨씬 더 살기 좋은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방역을 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백신 맞고 한 그런 나라들은 이게 앞으로 장기전으로 가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현 시대의 특성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 매크로 커다란 그런 규모의 리셋 이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리셋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 시대의 이제 특성은 상호 의존성, 속도, 복잡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 통계를 가서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인구가 아마 7, 80억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다니고 이러잖아요. 1년에 10억 명이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 8분의 1이 1년에 한 번쯤은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연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이번에 우한 폐렴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옛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연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자연계에 이제 파괴가 생기고 또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듯이 지금은 전 세계 추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다 농촌을 다 떠나서 메트로폴리탄 시리 이렇게 해서 대규모 도시로 다 몰립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만 부산이나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일단 여기 서울 쪽으로 오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가 이게 규모가 크고 이 안에 모든 일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안 내려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분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팬데믹 이제 경제 상황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이제 종결이 됐는데 1945년 이후로 최악의 경제 상태가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1665년에 영국 런던에서 이제 흑사병이 있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구의 4분의 1이 죽으면 그러면 그 도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얼마 지나서 뭐가 생겼냐? 그레이 리셋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엄청난 규모의 이런 팬데믹이 생기고 나면은 그럼 인구도 확 줄고 경제활동 다 줄어들고 사람들이 정말 어느 면에서 아비규환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또 하나의 리셋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그런 영향을 이제 미칠 것을 누구라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특별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뭐 이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개 국가가 전체가 다 락다운이라는 걸 실시해서 그래서 사람들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 한 300만 명 정도 사람들 죽는 거를 이렇게 미연에 이제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락다운이 한 달, 두 달 진행이 되니까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료. 대한민국 가서 보니까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 여기 조선일보에 이제 나온 그런 자료인데, 서울의 자영업자 94%가 코로나에 이제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매출이 42%가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팔던 사람이 이제는 42만 원 줄어들어서 58만 원 이제 판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아, 이렇게 답한 그 자영업자가 전체 그 답한 사람이 27%. 또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대단히 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역 수칙이 효과가 있다고 말한 자영업자는 51.2%, 방역 조치에 만족한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28%에 불과했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35%.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라 그러지 않고 이들 뭐 도와준다 그래서 뭐 140만 원도 준다 그러고 지원 재난금 준다고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됐다고 한 사람은 35.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에게는 도움이 좀 됐지만 그건 뭐 조금 이거 받아갖고는 이거 가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한 사람도 비슷한 수치.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사회 불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번 기회에 무언가 새로운 리셋이 좀 생겨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사람들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성장과 이제 고용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원상 회복 고용 성장은 어렵다. 여기 가서 보니까 작년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 코로나 끝나도 원상 회복 이상 고용 성장이 어렵다고 우리나라 대표 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실업률이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경기가 나중에 회복돼도 고용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그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산업 분야의 고용은 이제 점점 회복이 이제 되겠지만, 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될지는 그건 미지수다. 또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 여성 노동 공급이 이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고학력자들이 구직 활동을 장기화, 이렇게 해서 뭐 대학 다녔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럽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손을 써서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시생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시험 공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조적인 요인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와 같은 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 한국의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측하듯이 이게 어떻게 한국만의 상황이겠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세주가 좀 나타나서 먹고 사는 그 문제, 이걸 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와 같은 욕구가 그냥 5대양 6대주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2030년이 되면 뭐 우리가 구원자가 될지 누가 구원자가 될지 몰라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사유재산이 없어도 모두가 다 잘 살고 먹고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를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달러의 운명도 이제 결정이 되는데, 미국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서 전 세계 뭐 거의 모든 국가가 달러로 다 결제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뭐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일단은 중국이 될 텐데, 이번 팬데믹 이것 때문에 이걸 기회로 해서 리셋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굳이 자꾸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겠냐. 우리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 꼭 중국이 아니라 그러면 중국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하는 이런 세력 중심으로 좀 기축 통화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냐. 이런 노력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양적 완화한다 그래서 달러 무진장 찍어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이득을 봤는데 과연 앞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일 건지 아니면 약세를 보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무슨 변화가 생기면서 리셋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일이 지금 돈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며칠 전 자료인데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믿을 건 금하고 달러밖에 없다 해서 달러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와 같은 그 현상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중국은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위안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세상이 종이 돈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중국 돈이 위안이니까 위안화 이거 하니까 미국도 디지털 달러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패권 이거를 다 약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그 퀘스천 마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이렇고 더 무서운 거는 어느 면에서 사회적인 리셋이에요. 사회적인 리셋. 자, 역사 속에 이제 팬데믹에 가서 살펴보면 팬데믹 끝난 이후에 급격한 사회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이제 반드시 생길 거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심판을 많이 받을 거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준엄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씨가 5월 9일인가 언제 이제 영원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이 평가가 아주 준엄하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대비했나. 그 정부가 우리나라든 어디든 그 다음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정말 잘 내렸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했던 그런 모든 정책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 대비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냐. 아마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정은경이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장인가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잠도 못 잘 거예요. 이거 이제 정권 끝나고 나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백신을 3차, 4차까지 해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직도 2억 병, 2억 개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양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거 맞지 않으면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양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럼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 다 맞춰야 되고 지금 군인들 또 3차, 4차 애꿎은 군인들한테 가서 다 맞춰야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과연 비용 대비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뭐 K방역이다 뭐다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회 구성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성을 갖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정부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사회 불안 요소가 증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의 이제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그 현상은 뭐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부가 다 재편이 된다는 거예요.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어떻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냐?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그 다음에 자본가에게서 노동자에게로, 그 다음에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분배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세제가 몰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경제가 바뀔 거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써놓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계경제포럼에 이런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거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 속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부자에게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책을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사람들 그쪽 방향으로 이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크게 표출이 되는 이러한 시기가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될 거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런 팬데믹을 겪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같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큰 문제 없이 살고 나와 우리 가정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상위층, 그 다음에 중산층은 뭐 재택근무도 하고 뭐 자율학습도 하고, 그렇죠, 아이들 뭐 인터넷 교육 이런 거 돈 많이 주고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지 않은데, 노동자 계층은 이런 게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또 특별히 이런 코로나19에 투입된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돈은 많이 벌지만 엄청나게 혹사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달기사, 그렇죠, 택배기사들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양원, 이런 그 병원에 이제 종사하는 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창고에서 이거 택배 이런 거 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그런 인력이 동원이 돼서 창고 다 운영을 하고 물건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커다란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장기화되면은 이러한 그 사회적인 불평등이 폭발이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폭발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해소가 될 거다. 이 클라우스 슈밥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부자들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 일어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결국은 불평등을 해소하게 될 거라는 게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돈 다 빼앗아 갖고 나눠줘버리면,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 불안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된다. 여기 이제 가서 보니까 지금 남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빈곤, 불평등 이런 거 부채질 이제 하게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남미 지역에 사회 불만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 북미 대륙이 있고 그다음에 남미 대륙이 있는데 둘 다가 엄청난 규모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둘 다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 북미의 이런 국가들은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재산권 소유하고, 그렇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됐지만,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여러분 칠레 뭐 할 거 없이 좀 남미 좀 밑바닥에 있는 나라들은 카톨릭 전체주의와 같은 시스템을 4,500년 동안 지금 도입을 해서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여러분 브라질 이런 데 삼바 축제니 뭐 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다 모든 게 그냥 아수라 장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냥 낙태가 이루어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섹스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해서 사회 전체가 아주 완전히 혼동의 이제 도가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이 그 대륙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지만 이 북미에 비해서 지금 남미에는 사람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사회 불안 때문에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와 있는 거는 칠레 이야기인데, 칠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브라질, 에콰도르, 그 다음 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가 이미 다른 나라로 다 이민을 갔다 그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쇄 조치가 이제 장기화되고 하니까 일자리 잃고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돈을 부자들에게서 빼앗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또 나타난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정부보다 훨씬 큰 정부가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뭐냐? 인간,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이 정부는 최소한도로 꾸며서 외부의 적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요 정도의 정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그 정부인데, 지금 이런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사태를 이제 겪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뭐 백신 사태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로 다 맞으라고 이렇게 하고, 맞지 않으면 아예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아 임브레이시스 빅 가버먼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세상에 많은데 특별히 저 위에 이제 왕이 하나 나타나서 엄청난 규모의 지금 왕이 저 밑에 있는 시민들 누르는 저런 그림이잖아요. 저게 어디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냐? 아시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 국민들이 저 코로나19 저거 방역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꼼짝 못해요. 예. 이 안면인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사람들 추적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정부가, 예,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고, 뭐 중국 다음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예, 지금 QR코드니 뭐 이런 거 해갖고, 예, 사람들의 그 자유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지 않는가. 방역패스 QR코드. 자, 그래서 그 다음 글이 이제 가서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아마 연합뉴스인지 YTN인지,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방역하고 자유하고 이렇게 해서 둘 다 갈수록 커지는 갈등. 방역을 해야 된다. 방역하면 어떻게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고, 자유롭게 하면 방역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사회 내부 안에 커다란 그런 규모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병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정책이 다 결국은 개인을 옥죄는 그와 같은 정책이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일이 이 개발도상국 같이 미개한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큰 정부의 시대가 오나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오히려 더 큰 나라가 더 큰 정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덩어리도 크고 경제도 워낙 크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걸 까딱 잘못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국가가 커다란 혼동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래 뭐 정부가 커져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정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대규모 국가인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서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예, 개인과 국가에 대한 사회 계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중심이었냐? 개개인이 중심이었어요. 개개인. 근데 이제는 정부가 개개인을 다 통제하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지금 2017년에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 내놓은 계획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 국가가. 이거 처음 듣으면 사람들 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큰 정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부자들한테 돈 빼앗고 이렇게 해갖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허황된 장밋빛 약속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 5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또 저게 저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저게 저렇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유가 다 박탈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뉴스가 2019년도 팍스 뉴스에서 이제 나왔는데 뭐라고 썼냐? 미국의 청년들, 대학생들의 61%가 사회주의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호감을 갖고 있다. 통계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68%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자본주의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8년이 지난 2018년에 조사를 했더니 45%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틀렸다 생각한 사람이 55%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또 썼냐. 미국 청년이 18살에서 29살까지 미국 청년 중에 61%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58%만이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유롭게 열심히 나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부자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더구나 지금 미국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미국 대학 학비가 우리나라의 다섯 배 정도는 됩니다. 다섯 배 적어도.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다섯 배 하면 뭐 예를 들어 1년에 5천만 원씩이라 그러면 2억이 있어야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데 그 뭐 2억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갚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돈 대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가 봉급 5만 불 1년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거 받아갖고서 2억을 언제 갚냔 말이에요. 그동안 장가도 가야죠. 집도 사야죠. 애도 낳아야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포기한 아이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주는 유럽이라는 이런 데 있는 그런 사회주의 이런 게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 청년들의 61%가 사회주의를 이제 선호한다는 이와 같은 불행한 그런 뉴스가 미국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Great Reset 이거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현시대 특성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모든 것과 함께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대홍수가 성경에 나오는 커다란 그런 그 리셋 중에 이제 하나예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홍수 위에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사회적인 불안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누가 나타나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지도하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바벨탑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채우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죠. 다시 말해 온 인류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 첫 번째 그 리셋 이후에 이 땅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흩어져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게 되면 그럼 그 일이 조금 덜 발생하는 그와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와 같은 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 살 사람, 한국에 살 사람, 중국에 살 사람 모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연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인간이 이렇게 니므롯이 한 것처럼 모여가지고 대규모 뭐 유엔을 한다 그러고 세계 경제 포럼을 한다 그러고 뭐 빌 게이츠니 뭐 이런 모든 그런 거 뭐 돈 가진 이런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해갖고 무언가를 하면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때에 뭐 이게 꼭 코로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온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거나 전쟁의 요소가 커지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나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누가 나타나 주길 원하는 이런 시대가 돼야 그래야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정말 이 사람 무언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능력을 표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예, 사회적인 그와 같은 그 불안이 점점 커지고 경제적인 이와 같은 공황이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근데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이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다니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8장 25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정책을 잘 펴는 거예요.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속이는 일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는 게 평화롭게 모두가 잘 사는 거, 이거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을 펴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속임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다 잡게 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거나 팔지 못하게 이렇게 강압적인 전체주의 독재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빌미로 한다는 이야기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아도 다 잘 살고, 소유하지 않아도 다 대학교 갈 수 있고, 소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인조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클라우스 슈바합이 말하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이 내세우는 정책이 그거고 유엔 등이 내세우는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평화를 빌미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앞으로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을 하고 일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 빼고는. 그렇죠? 예, 일하지 않아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누구나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기술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못 피하고 여러분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세상은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억누르고, 그렇죠?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영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그런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희생양을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돌을 던지겠어요? 믿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희생양을 삼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추세다. 왜?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인내의 시간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여기 미래일들의 개요 이제 가서 보면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저 7년 환란기 저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게 돼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이쯤 어디에 지금 있는데 여기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교회의 탄압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마귀의 계략에 빨려들지 않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환란 전 휴고의 복된 소식, 저 환란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환란 전 휴고의 복된 소식을 늘 기억을 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성경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 앞으로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예,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예,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은 사랑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악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는 거, 이거를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